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오늘 찬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리. 아, 찬양대에서 찬양도 참 감동적이었고, 그리고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찬양팀에서 찬양했는 찬양이 오늘따라 찬양 리드를 하시는 분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감정도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평소 때도 잘 불렀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 잘 부르는 것 같아요. 아마 뒤에서 누가 받쳐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찬양팀의 찬양이 오늘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아,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아, 이거 고백할 때 진짜 예수님께 내 사랑을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막 절로 생기는 거 있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뒤에서 그렇게 탁 드러나지 않게 받쳐주시면은 우리 찬양팀의 찬양이 더 은혜스럽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저는 지난 이번 일주일 동안 아틀란타에서 열린 북미주 지도자 연수회를 다녀왔는데, 새벽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많은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그 총 주제가 뭔가 하면은 우리 교회 표하고 비슷했습니다. 이번 주제가.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건강한 교회. 그 지도자 연수회의 총 주제가 건강한 교회, 성숙한 성도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고 어떻게 성숙한 성도로 우리가 함께 하늘에 갈 수 있는지, 한국에서 아주 많이 연구하신 강사님이 오셔서 아주 우리 깊이 있게 연구를 같이 하였습니다. 금요일 새벽에 제가 여기 시간으로 2시에 호텔에서 나와서 여러분들을 뵙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기 오니까 시간이 또 3시간이 늦어서 제가 금요일 오전에 도착을 해서 금요일 예배 드리고 오늘 또 안식일 여러분들을 뵐 수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1800년대 후반기 영국에서 아주 유명한 두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한 분은 조셉 페크라는 목사님이시고 또 한 분은 스펄전 목사님이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두 목사님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도 유명하고 설교를 잘한다고 그래서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 설교를 한번 듣고 평가를 하려고 영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갔는데요. 그들이 제일 먼저 갔는 교회는 이 조셉 페크 목사님께서 시무하시는 시리 템플이라는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잘 하시는지 한 2,00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그 설교가 소문대로 이 미국에서 참석하신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분의 제스처, 목소리, 표현력, 해박한 성경 지식, 언어 구사력, 정말 너무너무 감동적인 설교를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배당을 떠나면서 이구동성으로 한 목소리로 뭐라고 말했는가? 조셉 페커 목사님은 정말 위대한 설교가야. 저는 언제쯤 저런 칭찬을 한번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들한테 그것도. 그래서 이제 그들이 스펄전 목사님께서 시무하시는 메트로폴리탄 태버나클이라는 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가보니까요, 교회가 훨씬 더 건물도 크고 참석하는 교인 수도 거의 두 배나 되었어요. 근데 설교를 들으니까 목사님의 그 스펄전 목사님의 웅변술은 그들이 정말 일찍 들어보지 못한 그런 설교였습니다. 정말 설교 중에 단연 최고의 설교를 들었어요. 스펄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는데 그 미국 목사님들은요 교회 건물이나 교회 숫자나 목사님의 목소리나 제스처나 웅변술 같은 것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과 패커 목사님을 비교하기 위해서 갔는데 비교할 생각조차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예배가 끝났어요.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위대한 구주시여. 정말 이 예배 시간이 어떤 인간적인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주시여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질문으로 오늘의 설교 말씀을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 질문에는 여러분들이 꼭 대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어려운 질문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솔직히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요. 성도님들께서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실까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예,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일까요? 예수? 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아, 감사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예? 오, 진짜 할 말이 별로 많이 없으신 모양인데요. 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아, 거듭난 사람. 감사합니다. 이렇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많이 내어놓으시네요.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예,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로서 가장 위대한 삶은 어떤 삶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참 우리가 그 위대하신 우주의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정말 별들을 운행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머리털까지 세시는 세심한 그런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 삶처럼 가치 있는 삶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래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무엇을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저기에 그 이름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 이름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그 자체,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극복할 수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답을 하셨으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예,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닮은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거듭난 사람, 그런 사람인데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제가 설명하니까 목소리가 조금 더 작아졌어요.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최초로 불리워진 곳은요, 사도행전 11장 26절이에요.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요, 로마 지대 때 세 번째로 큰 도시예요.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런데 이 11장 26절에 만남에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은 바나바가요, 바울을 만났어요. 바나바가 바울을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누굴까요? 둘이 바나바와 바울이죠. 그렇죠. 바울을 만남에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무엇이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바울과 바나바께서 그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을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신지,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르치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가 하니까요, 1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쉬지 않고 1년 동안 성경 공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쉬지 않고. 어떤 분들은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성경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1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해보신 적 계세요? 아마 이분들이요,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었을 거예요. 거의 매일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1년 동안 공부를 했더니 그들이 뭐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뭐가 되었어요? 제자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되고 나니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 제자들을 무엇이라고 불렀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처음 불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 사도행전 11장하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오늘 장로님께서 읽으신 그곳하고 사도행전 26장,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요, 그 세 곳밖에 나오지 않는데 거의 한 300번 이상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제자들, 이런 단어는요, 300번 이상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예수님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십니까? 좀 확신 있게 좀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아멘. 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아까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진짜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되 뭐 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진짜 참된 제자들일까요? 예? 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따라가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 당시 때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참된 제자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따라가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제자인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께 어떤 기적을 보기 위하여,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어떤 축복을 받기 위하여, 물론 그런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목적과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따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뭐 해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십자가를 지고 이 말씀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고통, 그리고 손해, 이런 것을 감수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고난을 우리가 당하면서까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제가 이번에 세미나에도 참석하니까요, 거기서 강사님들이 외치는 것이 뭔가 하면은요, 일리노이저 합회장님도 오셨고, 그리고 존 장수돈 박사, 여러분 아시죠? 한국말도 잘하시는 그분도 오셔서 강의하시고, 또 한국에 있는 송 목사님이라고 한국연합회에서 이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에 대한 특별한 연구를 하시는 신학 박사님이 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마지막 시대에 구분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말씀이 회복이 되어서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참된 제자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영성부흥 예언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셨습니까, 여러분? 좀 마음이 좀 시원해지고, 이 깨닫는 그런 말씀을 깨닫는 그런 기쁨을 누렸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역사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말씀이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뜨거워지고, 너희가 나를 따라올리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했는데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고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의 가장 중심적인 원리는 뭔가 하면은 사랑이에요. 제가 그것을 좀 더 말씀을 드리겠어요. 사랑하려고 하면은요, 우리에게 고통이 따라요. 어떤 때는 십자가를 지는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것을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말이에요. 교회 정원 상권 58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의 성품과 성향은 그들의 주님의 것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은 누구처럼 될 것이다? 성품과 성향이 주님처럼 그렇게 닮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본받도록 주어진 거룩하고 완전한 모범이시다. 그분을 진실되게 따르는 이들은 그 형제를 사랑할 것이며 그들과 무엇을 이룰 것이다? 조화를 이룰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끼쳐주신 본대로 그 이웃을 사랑할 것이며 영혼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에서 떠나 진리로 돌아서도록 설득할 수만 있다면, 야, 저는 이 말씀에 참 감동이 되었어요. 설득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만 있다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데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성품과 성향이 성향을 우리가 닮아간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통과 희생도 마다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는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뭘까요?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아홉 가지가 있는데, 그 아홉 가지의 성령의 열매는 사랑을 설명하는 단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하나로 줄이면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그 모든 아홉 가지 열매가 다 사랑을 설명하는 그런 단어래요. 그리스도인은 정말 사랑할 줄 알고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행복의 비밀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이 조지 베일런트인데 이분은요, 하버드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이에요. 그런데요, 이 책은 이 오랫동안 연구를 한 그 연구의 결과를 기록한 책인데요. 20대 젊은이 268명을 상대로 그들이 90세 될 때까지 75년에 걸쳐서 그게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야 연구를 하는데 75년 동안 연구하는 것도 있대요. 지속적으로 연구한 결과 그러니까 1938년부터 이 연구를 하는데 연구비가 얼마가 들었는가 하니까요. 2천만 달러가 들었대요. 와, 2천만 달러 들어서 75년 동안. 그런데 그들이 찾고자 한 것이 뭔가 하면은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가? 그렇게 75년 동안 찾지 말고 저한테 물어봤으면 금방 가르쳐 줄 텐데. 우리한테 물어봐도 그렇죠? 그 답이 뭔가 하니까요. 이 책에 보니까 바로 사랑이래요. 아이고, 그 쉬운 답을 찾기 위해서 75년 동안 269명을 90살 될 때까지 찾아다니면서 2천만 달러 연구비를 들었어. 성경이 부부에게 주는 조언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여기 복종이라는 말은요. 사랑의 순종을 의미해요. 종처럼 이렇게 복종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순종이에요.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사랑으로 순종할지니라. 남편들아, 그 다음이 뭐예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여러분 그 75년 동안 연구 결과를 여기다 보면은 이 사랑하기 하는 것이 뭐 하기 위해서 사랑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일까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한테 물어보시면은 이걸 금방 가르쳐 줄 텐데 그렇죠? 진정한 행복은 사랑할 때 우리에게 생깁니다. 교회정은 사권 255페이지.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대의 심령을 부드럽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대는 그리스도의 사업을 특징 짓는 그런 사랑이 그대의 심령에 필요하다. 사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은 하늘에서 자라나는 식물이며 본성적인 심령에서는 살 수 없고 번창할 수 없다. 이것이 이 사랑이 존재하는 곳마다 진리와 생명과 무엇이 있다? 행복이 있다. 저는 우리 마운틴뷰 교회가요.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다른 데 나가면은요. 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이렇게 했는데 다른 분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저한테. 아이 목사님이 되게 부럽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부러우냐고 그랬더니 마운틴뷰 교회처럼 성숙한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어디 있냐요. 그래서 아 그러냐고 나는 몰랐다고 제가 알면서도 그렇게 말했어요. 교만하게 보일까 싶어서. 정말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숙한 교인들이 많이 모인 교회라고 소문이 나 있어요. 제가 한두 번 들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한테 참 부럽대요. 여러분 가장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내가 교회 가면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예요. 그 교회가 가장 성숙한 교회 아니겠어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마다 만나는 우리 교우분들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그리고 찬양하는 그 순간에 가장 행복감을 느끼시는 그런 교회로 함께 세워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어요. 여자가 혼자 살면은 뭔 줄 아세요? 이거 제가 보니까요. 망고 강산이래요. 근데 남자가 혼자 살면은 뭘까요? 적막강산이래요. 적막강산. 야, 참, 남자들은 참, 그래서 서러운 게 남자들의 삶인 것 같아요. 여자들은 진짜 혼자 남편이 어디 출장 가고 혼자 있으면 망고강산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했겠죠. 여자끼리 있으면은 금수강산인데, 남자끼리 있으면은요, 칠억강산이래요. 아이고, 세상에. 그러니까 남자끼리 있으면 그 분위기가 좀 깜깜해지고 그런 모양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은.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살면 뭘까요? 그것이 바로 행복강산입니다. 행복강산. 그래서 이 마운틴뷰 교회가 행복강산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기만 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행복강산이에요.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어 성경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맞습니까? 우리가 실제로는 한 번도 뵈지 못했어요. 나중에는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할 것이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본다고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우리 주님을 볼 날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어요.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땅 위에 살고 있지만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무엇에 젖어 있다? 행복감에 젖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하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은 우리에게도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기쁨으로 행복감에 젖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행복감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도 행복할 수 있는데 정말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대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 야, 그것은 정말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아침에 이렇게 탁 일어나서 펴놓고 그 말씀 가운데 참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 여러분 경험하세요? 말씀을 연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행복할 수 있대요. 현대성경 베드로전서 3장 8절에는요 이제 여러분 모두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한 식구처럼 서로 뭐 하십시오? 융화하십시오. 서로 하나가 되라는 말이죠. 따뜻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된대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다고 느껴질지라도 그분을 믿어야 되고 그분을 사랑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대요. 그리고 행복한 한 식구처럼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같이 살 수 있는 공동체 일원이 된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은 그리스도인이 된대요. 주님과 달리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달리기 해볼 때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첫 번째 사람은 주님보다 조금 더 빨리 뛰어서 1등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주님과 동시에 골인했어요. 세 번째 사람은 주님보다 조금 늦게 돌아왔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칭찬을 많이 받았을까요? 어? 어떤 사람이요? 1번? 1번, 2번, 3번 어디일까요? 1번? 3번? 3번? 2번은 아무도 없네? 2번 나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주님께 이런 칭찬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두 번째 사람 이런 칭찬을 들었습니다. 주님과 뭐 하는 자? 동행하는 자. 세 번째 사람, 주님을 따르는 자. 여러분, 이 비유는 누구나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있으면은 칭찬을 받을 수 있다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주님보다 조금 앞서 나가면은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주의 길을 예배하는 사람이고 같이 발을 맞춰서 가는 사람은 주와 동행하는 사람이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 뒤에 있는 사람은 그렇죠? 발걸음이 좀 늦어서 그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이 세 가지 중에 우리 한 가지는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제가 요약을 하고 결론을 지을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요약합니다. 다섯 가지.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가 고백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네, 아멘 하신 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하여 따른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따른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어지는 결과가 무엇이다? 나타나는 결과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성경 연구반 지금 또 새롭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좀 많이 좀 참석하세요. 훈련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대요. 사랑할 줄 알고 사랑받을 줄 아는 사람이래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래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께도 사랑받을 줄 알고 이웃에게도 사랑받을 줄 아는 사람. 좀 사랑하려고 하면은요 고슴도치처럼 막 그렇게 틀 이렇게 그 세우시지 마시고 사랑 좀 이렇게 나누고 받고 하세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로 형성된 사람이에요. 그 제가 이 형성된 사람, 이 변화된 사람인데요. 이 다 비슷한 말인데 성경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는요.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우리 속에 무엇이?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의 수고를 겪노라. 그랬어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지만은 이 사도 바울은 누구의 심정과 누구의 마음으로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셨는데 그런데 다시 그것이 자라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완전히 형성될 때까지 다시 한번 해산의 수고를 겪는데요. 야, 참 우리 마음속에 왕좌가 있는데 여러분 왕좌에는 왕이 몇 사람 앉을까요? 한 나라의 왕좌 한 사람이 앉아요. 왕이 절대 두 사람이 없어요. 두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을 죽이고서라도 자기가 앉으려고 하는 데가 왕좌예요. 그렇죠? 왕좌. 우리 마음의 왕좌 있습니까? 그곳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누가 그 왕좌의 주인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되었어요.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침례를 받을 때는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고 했는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 왕좌가 무엇으로 바뀌어졌는가 하니까요. 카우치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카우치는 몇 사람이 앉을 수 있어요? 네, 저도 앉을 수 있고 예수님도 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돈도 앉혀놓을 수도 있고 뭐 우리의 명예도 앉힐 수도 있고 그렇게 카우치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사람인데 예수님과의 관계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신랑이고 너희는 무엇이다? 신부다. 그래서 부부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관계인데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저 아내가 한 남자를 더 사랑하면은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아무리 마음 좋은 사람도 그렇죠.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부부 관계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첫째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어야 그리스도로 형성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대요. 그런데 그 과정은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고? 해산하는 수고가 따라야 한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두 번 해산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해산의 고통을 겪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의 옆구리를 통해서 해산할 때 물과 피가 쏟아지는 것처럼 물과 피가 쏟아졌어요. 그런데 그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요. 다시 라는 말이 있는데요.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겪는데요. 우리가 한 번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해산의 고통처럼 고통을 겪고 계시는데 그 고통이 무엇인가? 예언의 신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이 대접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나의 피, 나의 피 하면서 하나님께 고통의 외침을 외치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의 외침은 무엇인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그 고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해산의 고통을 겪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것에 만족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해산의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우리가 정말 너무나 분명한 것은 어떤 사람을 데리러 오시는가? 그리스도인을 데리러 오실 거예요. 예수님의 품성을 닮은 사람을 데리러 오실 거예요.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설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그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고요? 이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해산의 고통을 겪는데요. 다시 말해서 그 해산의 고통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겪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마음에 작정을 하시고 어디로 가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가기만 하면은 그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흘리신 그 보혈의 능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마음의 결심을 하시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노라 결심하시고 십자가 아래로 가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